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성경을 일상으로,
신앙을 일상으로,
순정을 일상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일상을 영화롭게. 북조선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일상을 영화롭게 한희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윤술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진영입니다.
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박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소망이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북조선에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잡혀간다고 들었어요.
네, 일단 외부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선전은 하지만 사실상 다른 종교나 신앙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당과 수령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이 발각되면 목숨까지도 위험한 상황이죠.
네, 사실상 북조선은 국가 차원의 무신론 국가라고 할 수 있죠. 특히 기독교인의 경우에는 발각되면 구금, 강제노동, 고문, 처형까지 당할 수 있어요.
북조선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중에도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구약시대에도 신앙을 이유로 박해받는 일들이 있었죠. 신앙에 대한 박해와 핍박은 아주 옛날부터 지속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졌지만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일을 당한다면 너무 무섭고 두려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럼 먼저 성경에 기록된 박해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함이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도 남북으로 갈라졌고 엘리야가 살고 있던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바알이라는 신을 따르는 왕과 왕비가 권력을 잡았던 상황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네, 지금 북조선의 상황과 비슷하네요. 제가 듣기로는 북조선의 평양에서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가 북녘 땅에 훨씬 많았었다고 들었었거든요.
네, 전쟁으로 한반도가 북조선과 남조선으로 갈라지면서 북쪽에 있던 교회들이 전부 파괴되고 극심한 탄압으로 없어진 지 오래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아합 왕이 집권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였네요. 인간의 역사는 비슷한 모습으로 반복되네요.
네, 맞습니다. 엘리야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고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 아합 왕과 아세라 여왕은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수배령을 내렸죠.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였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강한 바람으로 산을 가르고 부수고 지진과 불 같은 무서운 자연현상을 먼저 보여주셨을까요?
어쩌면 엘리야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기를 핍박하는 아합 왕의 능력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바람으로 산을 부수고 지진과 불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으라는 뜻일까요?
그런 의도도 있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강한 힘과 능력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이 지나가고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당장이라도 불과 지진으로 박해하는 세상의 권력자를 칠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저 잠잠히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메섹에 가서 아람의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엘리야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핍박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따르지 않는 악인들의 박해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악인들이 득세하고 권력을 휘두르지만 결국에는 다른 나라 또는 다음 권력자 또는 다음 사역자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처벌받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서 신자들이 전부 죽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7,000명이 남아있다는 말씀이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되네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당장은 핍박받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세우실 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악한 권세에 굴복하지 않은 숨겨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박해받는 이유가 죄를 지었거나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악한 자들에게 지배받게 하셨다고요.
물론 어떤 관점에서는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로 질병과 고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박해의 정확한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겪게 되는 괴롭힘이죠. 박해를 예고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4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서로 다투지 않고 착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오히려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벌하시기 위해서 핍박당하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박해와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세상은 세상에 속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사는 자연스러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상과 환경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세상에 소속된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예수님을 핍박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생각과 뜻을 핍박한다는 걸로 볼 수 있겠네요. 예수님은 음란, 정욕, 술 취함과 방탕함, 우상 숭배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좋아하는 것, 세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죄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싫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같은 사람들도 더욱 심하게 박해한다는 거죠.
뭔가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존중할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박해한다는 거죠.
네, 결국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핍박이나 박해를 받는 것은 정해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기 싫어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사상과 가치관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세상은 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걸까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각자 생각하는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보통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국가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왕정국가, 독재국가와 같은 개인의 자유를 권력이 강하게 통제하는 국가에서는 권력자의 성향에 따라서 극심한 박해와 핍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내가 태어난 나라가 그런 국가라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가 정말 어렵겠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직접 구해주시면 좋을 텐데요. 성경을 읽다 보니 박해받은 사람을 구해주신 내용도 나오던데 북조선에도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성경에는 극심한 박해와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을 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기적같이 살아나는 경우도 나오잖아요. 물론 박해를 받다가 그대로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성경에는 극심한 박해로부터 구원받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 반대로 박해로 인해 순교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박해로부터 구원해 주신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다니엘서 6장 7절에서 16절,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면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여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니엘에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했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아멘.
아주 유명한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다른 나라의 침공으로 포로가 되어 이방 나라로 잡혀간 사람이죠. 포로가 되어 잡혀간 나라에서 그 나라의 교육을 받고 그 나라의 총리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왕을 신처럼 경배하라는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죠.
그런 나라에서 살면서 사람은 신이 될 수 없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왕과 국가에 충성하지 않은 반동분자로 몰렸겠네요.
신자들의 신앙을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은 삶과 정치가 분리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정치 지도부나 지도자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관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때때로 법과 정권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나라와 정부의 권세자들을 따르는 것이 맞지만 우리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대립하게 될 때 신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딱히 정치 지도부를 반대하는 자세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아가다 보니 악한 정권에게 박해를 받기도 하는 것이군요. 우상 숭배라는 것이 다른 신상에게 절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사상이나 가치에 충성하는 것이니까요.
네, 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지만 다리오 왕은 내심 다니엘을 죽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사자굴에서 기적같이 살아있는 다니엘을 발견했을 때 너무나 기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자굴 속에서도 죽지 않은 것을 확인한 다리오 왕은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으로 죽이려고 했던 다른 신하들을 그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고 하죠. 이렇게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남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른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왜 박해를 당하는 모든 사람을 전부 구원해 주시지는 않은 걸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모두 다 구하실 수 있잖아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박해나 순교뿐만 아니라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모두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이 모든 고통을 전부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죠. 그런 것처럼 같은 이유로 박해와 순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장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으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온 세상이 평화롭게 되어서 이 세상이 당장 천국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함을 추구할 기회도 없어지게 되죠. 살인도 없고 박해도 없겠지만 그것은 통제에 의해서 부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내 로임의 10분의 1이 부모님에게 전달된다면 어떨까요?
아, 알겠어요.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드리는 것과 내가 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네요.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사랑을 표현할 기회를 빼앗은 것은 진정한 사랑과 순종을 경험할 기회를 없애는 거죠.
마찬가지로 강제로 폭력이나 박해를 억제하고 있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동기는 여전히 있다는 거네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을 자유와 심지어 믿는 자를 박해할 자유까지 주셨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박해받는 자와 순교자들을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박해받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4절,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니라 하시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녹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의로움을 위해서 핍박받고 박해받는 것이 큰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처럼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심지어 사형선고까지 내렸던 세상 사람들이 하물며 지금의 신자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건 식은 죽 먹기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믿는 신자들에게도 부활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요한계시록 말씀도 박해와 순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것은 악한 정부나 권력 또는 세력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세상 권력의 박해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사로잡히고 죽임을 당할 거라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성경 말씀에는 어느 시점에서 반드시 박해를 받고 순교하는 때가 온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조선을 비롯한 몇몇 나라와 시대 속에서 그 일이 먼저 일어났을 뿐이죠. 하지만 과거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극심한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계속해서 전달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들을 수 있는 성경 말씀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전부 성도들의 피로 쓰인 역사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북조선의 극심한 박해를 보고 듣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걸 내버려 두실까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성경 말씀을 살펴보니 이미 전 인류의 역사 속에서 크고 작은 박해가 일어났네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신자들이 고통받는 것을 이를 악물고 참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박해를 하는 사람들조차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박해와 순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조차 박해와 순교를 당하게 하실 정도로 오래 참으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박해를 당하거나 순교를 당한 사람이 절대로 억울하지 않게 결국에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박해와 순교를 당한 사람을 살리실 것을 소망해 봅니다.
아멘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복음이 꾸며낸 거짓말이라면 박해와 핍박을 뚫고 세대를 거쳐서 지금까지 전달될 수 없었겠죠. 성경 말씀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도 많은 사람의 순교와 죽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박해와 순교를 당하고 있는 수많은 북조선 신자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일상을
영화롭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지혜롭고 참된 말과 행실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이혜종 목사,
임윤슬,
김설입니다.
두 분 자매님들은 최근에 누군가와 다툰 적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저 자신과 많이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타인과 다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신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군요. 소리자매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딱히 없습니다.
아, 네. 역시 참 착하고 또 좋으신 분들 같습니다. 자, 우리의 이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현실은 누군가와 다투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국제정세도 마찬가지여서 지구촌 곳곳에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있죠.
네,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 우리 바람과는 달리 인류 역사 속에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전쟁 역사가는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는 14,000여 해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해마다 2.6회씩 전쟁이 발생한 거죠.
싸움과 다툼이 인류 역사에 항상 있었던 것으로 보면 세상 끝날까지도 뭐 그러겠네요.
네, 민족과 국가 간에만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자기 자신과도 싸우고 가족과 이웃과도 다투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과의 다툼만 생각했는데 듣고 보니 정말 자기 자신과도 늘 싸우는 것 같습니다. 자기와도 화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화평해야 할 교회에서도 성도들끼리 다투고 심지어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세상에 화목과 평화가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마저 듭니다.
교회에서의 소모적인 다툼은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난주 방송에서는 야고보 3장의 내용을 함께 나누었죠.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질문한 도발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교회 내에서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했던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세상에서 지식과 지혜, 총명이 있는 자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변별력 없이 세운 것에 대해 야고보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인데요. 세상의 지혜는 땅의 것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어서 시기와 다툼, 자랑과 거짓의 열매를 맺고 혼란과 악한 일을 일으킵니다.
세상의 지혜는 참된 지혜가 아니라고 말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과 전혀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은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편견과 거짓 없음의 열매, 즉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하는데요. 야고보는 3장에 이어 또다시 도발적인 질문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조차 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종욕으로 조차 난 것이 아니냐?
싸움과 다툼이 너희 중에 있다고 말하고 있네요. 이것은 성도 간의 갈등을 표현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성도 간의 불화와 분쟁이 그만큼 심각했던 것이고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속히 중단되어야 한다는 안타까움이 배어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모든 싸움과 다툼에는 원인이 있는데 야고보는 그것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1절 마지막 부분에 말하는 것처럼 정욕 때문입니다. 정욕은 지나친 욕망과 욕심과 만족을 추구하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한 몸을 이룬 지체임에도 자신이 추구하는 욕망과 욕심과 만족이 방해받으면 세상처럼 싸웠다는 것처럼 들리네요.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욕을 침해받으면 지체 없이 싸우고 다투어 교회를 전쟁터가 되게 하는 일이 있었던 거지요.
결국 내가 독차지해야 하고 내가 돋보여야 한다는 마음과 생각에서 분쟁의 불꽃이 일어나는 것이군요.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야고보는 욕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 관계를 깨면서까지 싸우고 다투는 것은 어리석다 말합니다.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집요하게 추구했어도 얻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뱀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욕망하는 것을 얻으려 했지만 하나님같이 된 것이 아니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했고 이세벨은 거짓 증인을 내세워 나봇이 왕을 모독했다 누명까지 씌워 죽인 후 포도원을 빼앗아 아합에게 주었습니다.
아합은 원하는 것을 강도짓으로 얻었지만 하나님은 나봇의 피를 보고 계셨다가 아합과 이세벨로 하여금 비참한 최후를 맞게 하셨습니다. 결국 얻은 것이 없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전원 성도님들, 욕심내고 시기하고 싸우고 죽여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것은 옳지도 않고 얻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세상의 방식에 따라 살지 마십시오. 성도들은 원하는 것을 올바른 방법으로 얻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에게서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 말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도만 하고 일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요?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더 단호하게 명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열심히 일하는 것을 전제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전제로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은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삶에 대한 책임을 다하면서 물질, 지혜, 건강, 직장, 사업, 진로, 결혼 등 삶의 여러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런데 기도에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서는 의심하며 기도했을 때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하는 것도 얻지 못합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을 보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은금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은 발람이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해서 발락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마술사 시몬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해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주며 자신도 안수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구했었죠.
맞습니다. 사도들 같은 능력이 있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는 더러운 욕심에서 구한 것이어서 참 시몬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하면서 번창하게 해주시면 헌금을 많이 드리겠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과연 응답하실까요? 사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 응답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십니다.
응답받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기도 제목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인 거군요.
맞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허락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거절하시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기다리라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릇된 동기로 기도해서 얻지 못하는 것도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싸움과 다툼의 원인 두 번째는 세상과 벗된 것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성도들이 세상과 벗되어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싸우고 다투는 것입니다. 세상은 부와 권력과 성공과 쾌락과 인기를 얻고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만족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죠. 그런데 성도들마저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따르고 있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은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관계, 세상과 못하면 하나님께 불륜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것을 닮습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하고 폭력적입니다. 이런 세상을 사랑하면 악하고 음란하고 폭력적인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악하고 음란하고 폭력적인 세상을 사랑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켜야 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 부름받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벗대어 동화된 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말씀과 기도를 훈련시키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선택하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으니 사명을 잘 감당해야죠.
맞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 화목의 은혜, 내주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리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실 만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과 벗대어 영적으로 가늠하며 살면 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순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세상과 벗된 채 살게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영원히 변치 않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으십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과 특별한 사이를 힘써 지키는 자들이 되십시오.
아멘.
야고보는 싸움과 다툼의 원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방법도 알려줍니다. 정욕과 세상과 벗된 삶을 부추기는 것이 있는데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왕이요 공중권세 잡은 자로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더욱 정욕적으로 살게 하고 세상을 통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힘쓰죠.
그래서 야고보는 싸움과 다툼을 벌이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야고보는 다투는 성도들을 불러놓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해 앞으로 잘 지내십시오. 이렇게 권하지 않았습니다. 싸움과 다툼을 해결할 방법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데 이것이 싸움과 다툼을 벌이는 성도들을 화해시킵니다.
정말로 화평한 가정, 화평한 교회를 보면 항상 은혜가 충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사자가 되고 뱀이 되어 서로 물고 뜯고 잡아먹으려 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풍성한 은혜를 그러나 아무에게나 주지 않고 겸손한 자에게 주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문입니다. 사랑하는 부지런 성도님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귀히 여기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이고 이로써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겸손한 자가 되고 그 은혜로 내가 서 있는 곳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복종하는 겸비함을 구비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싸움과 다툼은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있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울타리를 넘어선 지나친 내 욕망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나, 성도와 성도를 교묘하게 이간시키고 자극해 싸움과 다툼을 부추기는 마귀의 괴계에 지혜롭고도 강하게 맞서야 합니다.
성경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마귀의 유혹에 주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넘어졌고 베드로도 쓰러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마귀는 가볍게 볼 상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해야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그래서 죄인들아 라고 부르는 것이겠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세상과 짝하며 살고 있는 것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회개해야 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외적인 행동이 깨끗하지 못할 때는 마음이 무거워야 정상입니다.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서도 무겁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영혼은 이미 병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행동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영혼 깊은 것으로부터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가 근본적인 것이겠죠.
맞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세리처럼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이런 영적 고통과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회개의 영적 고통 때문에 야고보가 웃음과 즐거움을 애통과 근심으로 바꾸라 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싸움과 다툼의 원인은 정욕과 세상과 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것을 부추깁니다. 가만히 보면 이것들은 세상인 지혜의 본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세상적이오 정욕적이오 마귀적이니.
세상의 지혜로 살다 보면 시기와 다툼, 혼란과 악한 일이 그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한하신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부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라야 정욕과 세상은 물론이고 이 둘을 동원해 싸움과 다툼을 부추기는 마귀를 능히 물리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아멘.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야고보는 자신이 겸손한 자인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자는 살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살아갑니다. 야고보는 겸손과 반대되는 두 가지 교만의 문제를 다루는데요. 하나는 형제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자로다.
형제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인데요. 혈육의 사랑보다 더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으로 맺어진 사이입니다. 이런 형제들을 비방하는 것은 자신을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형제를 낮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만이군요. 형제 관계는 누가 더 높고 낮은 것이 없고 서로 동등한데 상대방을 낮게 보고 깎아내리는 것은 형제의 본분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핵심이요 최고의 법인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고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판단자가 되는 것이어서 율법의 입법자와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것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인데 이 교만은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형제와 이웃을 판단할 자가 아니라 사랑해야 하는 자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을 과신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어떤 형제가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성공도 자신합니다. 그런데 과연 인생은 마음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1년은커녕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맞습니다. 야고보는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일깨워줍니다. 시간과 장소와 관계없이 사업의 성공을 자신하지만 모든 건 생명이 계속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너무나 짧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능한 존재이면서도 천년만년 살면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설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교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촌의 성도님들, 인생의 끝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을 생각하며 살아가십시오. 나를 위해 쌓아두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것을 사용하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촌의 성도님들, 야고보는 너희 중에 다툼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고 도발적인 질문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성도 간의 불화와 다툼이 심각했던 상황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싸움의 첫째 원인을 지나친 욕심을 추구하는 정욕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이유는 집요하게 추구해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던 아담과 하와는 수치스러운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은 다툼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참된 기도는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되는 것인데 역시 정욕으로 쓰러져 잘못 기도하면 구하는 것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싸움의 둘째 원인은 세상과 벗된 것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세상과 벗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되어 싸우고 다투게 됩니다.
성도들은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야 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으로,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말씀과 기도를 훈련시키고 성령으로 인도하며 사명 감당하게 하신 것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야고보는 싸움의 원인뿐 아니라 해결 방법도 말해줍니다. 그 방법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구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내 욕심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 성도와 성도 사이를 겸허하게 이간시키는 마귀의 괴계를 대적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세상과 벗하며 살아온 삶을 회개하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애통하며 하나님을 절실히 구하는 영적 고통과 아픔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만한 자는 형제를 비방하고 자신을 과시합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율법의 판단자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자요, 자신을 과시하는 자는 자신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임을 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축복하여 얻게 하신 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자로 겸손하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4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야고보가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 부터 나느냐 질문하며 성도들 간의 다툼과 분쟁을 지적했는데 야고보는 다툼의 첫째 원인을 지나친 욕심과 만족을 구하는 정욕 때문임을 말했음을 알려주며 정욕을 버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임을 가르치십시오. 야고보는 다툼의 둘째 원인을 세상과 벗된 것 때문임을 말했음을 알려주며 세상과 벗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세상을 환히 밝히고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권면하십시오. 야고보가 싸움의 해결 방안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했음을 알려주며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며 교묘하게 이간질하는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라고 가르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